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나포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 선원들이 11일 만에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 8호가 28일 오후 1시 12분경 한국인 선원 2명과 러시아인 선원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합동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단속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300톤급 홍계잡이 어선인 샹하이린호는 8일 지난 16일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7일 한국 동해상 북한 측 수역으로 넘어갔다가 단속에 걸려 북한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측이 한국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28일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홍콩 경찰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허했지만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중국 본토 국경과 가까운 위안랑 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21일 홍콩 전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흰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과 이들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연방 하원 의원과 흑인이 대다수인 의원의 지역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인터넷 트위터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흑인 중진 의원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보감독위원장에 대해 커밍스 의원이 남북 국경지대의 상태와 관련해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잔인한 난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가 미국에서 가장 상황이 나쁘고 위험하다며 볼티모어는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난장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인종차별적 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지역구에 있지만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펠로스 의장은 트위터에 이 커밍스 의원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 정의를 위한 승리자이자 볼티모어의 사랑받는 지도자 그리고 깊은 존경을 받는 의회 동료라며 커밍스 의원에 대한 인종주의 차별주의적인 공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민주당 소속의 유색 인종인 여성 의원 4명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주장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7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선거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 참가자 천여 명을 각종 위반사항으로 체포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 앞서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난 24일 이번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거당국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충분한 유권자들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며 후보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럽이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는 등 해군 동맹을 추진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8일 유럽이 페르시아만에 함대를 파견할 계획에 대해 들었다며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면서 이란과 유럽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양국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에로3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이란이 이란과 다른 적대 국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미디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독도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25일 두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현재 한미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한국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이 이날 두 발을 발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대 첫 발을 발사했고요. 이후 20여 분 뒤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현수 대변인의 발표대로 동해상을 향해서 발사한 것이었고요. 원산 지역의 호도반도라는 지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예.
발사 자체는 일본 쪽 상공을 날아가지 않도록 공해상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각도를 일부러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의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는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최호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5월 9일 그 평안북도 구성에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제 78일 만에 발사를 했고요. 또 요거는 그 미북 정상이 그 판문점에서 이제 6월 30일 회동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그 25일 만에 또다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그 청와대에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북한이 그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9일 이후에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엔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거리, 장거리, 뭐 중거리 이런 것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그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핵심이 이제 미국인데요. 한국은 이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미국도 이제 탄도미사일을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언론 성명이든 무슨 또 다른 제재건 이거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5월 9일에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이제 국무부 또 국방 당국자들은 이제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북한이 그냥 작은 걸 쐈다. 다른 나라도 이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보리 흐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청와대가 이것을 그 새로운 종류의 그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난번처럼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 모두 최고 고도가 50km 정도고 모두 60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순항미사일하고 대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주 굉장히 완만한
예.
곡선 모양으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이 새로운 형태의 이번 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이 상당히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당국이 발표한 그 비행 궤적을 보면요. 이 완만한 포물선의 행태가 아니라 마치 순항 미사일이 비행해 나가듯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처음에는 고도로 상승하면서 이때는 아,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
낙하하면서 갑자기 각도가 크게 떨어지고 또 다음에 순항미사일처럼 비행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는 목표물에서는 수직으로 말하자면 낙하하는
예.
굉장히 그 비행 궤적이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재원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한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두 차례 수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한 430km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예.
아, 이후에 한국 당국은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를 600km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수정을 할 때는 두 미사일 다 600km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한국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미국과 정밀 분석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더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국 당국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5일 날 이제 새벽에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거고요. 그날은 뭐 특별한 뭐 발표 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북한이 이제 이런 보도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같은 것을 이제 그 발사를 현지에서 그 조직 지도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세히 보면은 26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위력 시위를 했다. 요거를 이제 직접 현지에서 지도했다. 그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난번에 5월 9일 날 쐈을 때는 아마 이것이 처음 아마 이걸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시험 발사 이런 성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거의 아마 실전이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그 위력 시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고요. 아, 이날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의자에 앉아서 군인들과 같이 또 이것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같이 그 이것을 그 지켜보는 이런 사진이 공개됐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대목은 그 한국 남조선을 강력하게 이제 비난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조선 당국자가 그 사태 발전 전망과 위협성을 그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 같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보기에는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주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미북과의 지금 실무 협상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을 겨냥해서 일종의 압박하기 위한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남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애국계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78일 만에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앞서서 북한이 그 이유를 일단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 이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연습에 대한
예.
불만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잘 아시지만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변인 이름의 담화에서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 그 실행에 옮겨지게 된 그 배경이 이른바 쌍중단이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이었고 미국은 여기에 맞춰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확실하게 언급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축소된 형태라고는 하지만 그 연습 훈련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말하자면 근간이 되는 그 기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연습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연합 연습이 계속 그 예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뭔가 북한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 협상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번에 미사일 발사입니다.
예.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한미연합군사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 한국이 이제 F-35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북한이 여러 차례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공격용 무기고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북한은 이제 8월 초에 이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했던 것이 이미 북한은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잘 그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맥락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이런 반발과 이런 것들은 특별히 말하자면 이례적이다라고 할 게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명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상응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입장이나 태도를 전혀 바꾸고 있지 않은 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소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5일 미 폭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알다시피 작은 스몰러 미사일 외에 사실상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작은 종류의 미사일은 많이 시험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것은 그 지난번 그 5월 9일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을 때하고 이제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일종의 발언인데요.
예.
당시 그 북한이 그 하노이 그 회담이 그 결렬되고서 상당히 이제 신기가 상했고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쏜 게 이게 별게 아니다. 작은 거를 쐈고 이것이 그 신뢰를 깨는 이런 것은 아니다. 나하고 김정은 위원장 관계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뭐 친서도 보내고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그거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쏘고 그날 계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에스퍼 국방장관 그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 국방장관 취임식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했고요. 오히려 그날 그 폭주뉴스와 그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고 작은 미사일 외에는 그 사실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5월 9일 당시에 그 발언하고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틀림없지만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거 아니고 미국이 이걸 크게 뭐 문제 삼을 그런 의도는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해왔지만 이것이 계속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계속 계속되는 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또 미국은 새로운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네.
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맥락에서는 교착 상태가 사실 해소되기 힘든데요. 여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앞서도 제가 이번에도 그 미사일도 그런 표현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년 대선이 임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여론을 상당히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정치권이라든지 여론의 말하자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북 협상의 말하자면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런 진전은 없고 북한이 계속해서 작은 규모일지라도
예.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정부의 발표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그 제재를 가할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안보리에 말하자면 논의 대상으로 회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지금은 보면은 앞서서 5월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안보리로 회부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심한 말하자면 도발성 말하자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실 섣부른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바탕에 좀 깔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같은 날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쏜 것이 그 중거리, 장거리 이런 것이 아니고 단거리 발사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미북 실무 협상을 의식한 일종의 그 협상에 대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협상,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낙관적인 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시 한번 그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 생각에는 몇 주 안에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자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되면 그 실무 협상이 그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그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소개한 거죠?
예,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다시 약속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무협상에 대한 확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실무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에 내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자 시간은 좀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2주 후가 될지 4주 후가 될지 6주 후가 될지라도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상 간에 약속했던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켜질 것이 아니겠는가. 폼페오 장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재개될 것으로 봤는데요. 가능할까요?
폼페오 장관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것이 그 지난 6월 30일 날 그 판문점에서 이제 미북 정상이 만났고 또 폼페이오 장관 리용호 그 외무상이 그 배석을 해서 다 합의한 겁니다. 그렇고 그 뒤로 이제 뭐 언론엔 공개 안 됐지만 미북 간의 그 마크 채널을 통해서 실무 협상에 대한 계속 일종의 줄다리기 뭐 이런 그 접촉 이런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 미사일처럼 앞으로 드러난 상황 못지않게 폼페이오 장관이 그 서신을 아마 계속 이제 봤을 테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폼페이오 장관 말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we, you know,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through diplomacy. We urge no more provocations.
네, 국무부의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말인데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얘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대변인의 말은 이번에 발사한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강조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로 이것을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서 제재로 다시 이끌어가고 이러면서 사실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기조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오도록 압박하고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25일 날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이제 두 개를 발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 견해 이런 걸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개 설명을 드리면은
예.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그 러시아제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 러시아에서는 그 이스칸데르 그리고 이제 암호명을 SS-26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북한이 나름대로 그 수입을 하거나 기술을 들여와서 자체적으로 개량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미사일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이 한 600km 정도 날았는데 이것은 아마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를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줄인 것 같다. 사거리를 이것이 좀 조정을 하게 되면 800km까지는 충분히 날을 수 있는데
네.
이번엔 600km 그러니까 한 200km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나라를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한국의 독도 근처를 비행한 사건 알아보죠. 23일 발생한 일인데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고 사격을 360발을 예. 사격을 가했는데요.
예.
한국의 공군기가 말하자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예.
또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처음이라는 건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또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이 러시아 군용기에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같이 비행을 하면서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1시간 넘게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나중에 확인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국 그 공역에서 그야말로 공동 말하자면 합동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동북아가 지금 상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적대적인 그런 말하자면 감정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말하자면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부닥뜨리는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그 신호라고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짜고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독도 상공 근처에 그 방공 식별 구역 영어로는 저희가 그 영문자로 써서 카디지라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그 6시 44분입니다. 23일 6시 44분에 중국 공군의 그 폭격기 두 대가 그 카디지에 진입했고요. 2시간 뒤입니다. 8시 33분에 중국 폭격기 거기에 이어서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그 합류를 해서 이 방공 식별 구역에 그 진입 이탈 이런 것을 방법으로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러시아가 그 영공 침범도 이제 발생한 이런 사태인데요. 한 나라는 몰라도 두 나라가 이렇게 같은 거의 두 시간 정도의 시간대를 두고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한일 한미일의 이런 어떤 그 틈새를 한번 터보는 이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그 미리 합의를 하고 아마 이런 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상당히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항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이 중국은 방공 식별 구역은 한국의 영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유 비행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방공 식별 구역은 한국이나 어떤 특정 국가의 영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진입을 하려는 항공기들은 사전에 진입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절차를 한 번도 밟지 않았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공역을 상당히 수없이 많이 이렇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에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이 그야말로 국방부에 와서 설명을 하기를 기계 오작동이었고 그래서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 영공 침범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러시아 외교부가 나중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상당히 비전문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고 있는 그런 양태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실 외교적으로 이미 한국 정부는 일본과 지금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 중국과 러시아가 미리 짜고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북한과도 협의를 했을까요?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그 뭐 전투기를 독도 근처에 보낼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요. 전투기는 그 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날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그 굉장히 큰 그 전략 잠수함 같은 거죠. 큰 잠수함 건조하는 데를 시찰하는 그런 사진을 공개했고요. 이틀 뒤입니다. 25일 날은 아까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뭐 서로 사전에 삼자가 짰는지 안 짰는지 몰라도 이렇게 두 개나 같은 것을 그 전후로 놓은 걸로 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옛날에 얘기하던 그 북방삼각관계입니다. 여기서 모종의 어떤 그 뭐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전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어떤 나라도 이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스스로 공개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북한은 사실 아직 건조가 끝나지도 않은 잠수함을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라고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한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도 바로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이 말하자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잠수함이 이전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 사진이 석장이지만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동안 북한이 2,000톤에서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얻고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바로 이것이 그 2-3천톤급 신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잠수함에 대해서는 고력급 잠수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일환이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또 이 잠수함이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것이 발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때문에 상당히 그야말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잠수함 표면이 좀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저도 뭐 이것은 그 한국 언론에서 그 이제 본 그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잠수함 사진 그 석장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큰 잠수함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옆구리 잠수함이 아마 왼쪽으로 보이는데요. 그 옆구리가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진 듯한 그런 그 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 북한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아마 기존에 쓰던 잠수함을 들여왔는데 과거 러시아 잠수함이 이렇게 이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높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요.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지금 개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북한이 또 뭐 새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것은 지금 뭐 특별하게 왜 이렇습니까?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사실 그 비핵화의 조건이라든지 상응 조치를 놓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와중에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 극도의 불만을 표출할 뭔가를 찾았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 신형 잠수함 공개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행보는 가급적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군사 관련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또는 그 협상의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미국과 북한 정상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실무 협상을 2-3주 안에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미사일 발사 또 이 잠수함 건조 이런 소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왜 이런 그 행동을 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그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추측을 해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북한 내부 상황과 좀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번 이제 하노이에서 북한의 모든 그 비핵 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까지 다 비핵화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북한에게 했는데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그 중요한 전략적 자산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지금 이런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군부 또는 그 당내의 이제 강경파들을 안도시킬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북 협상 자체입니다. 실무 협상이라도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의제를 정해야 되고 의제 정할 적에 이제 뭐뭐뭐를 나는 내놓고 당신은 뭐뭐를 갖고 와라 이것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아마 막후 간의 그 연락이 아마 오갔을 텐데 거기서 미국의 그 제안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무슨 선물을 준다든가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미진한 그런 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좀 그 도발과 이런 걸 해서 자신이 받을 그 가격을 좀 높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억 8천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배,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북한보다 80배나 더 큰 미국 땅을 오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동수단이 바로 자동차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먼 거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50개 주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자랑거리가 담겨 있어서 운전하다가도 주차를 하고 돌아서면서도 아, 이 차는 저기서 왔구나. 이 차는 정말 멀리서 왔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번호판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50개 주의 개성이 담겨있는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개짜리의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3개, 숫자 4개가 일반적이지만 숫자를 대신하는 특정 알파벳으로 어떤 독특한 의미의 개성 만점 번호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출신 대학이나 소속된 단체의 홍보 문구를 넣은 자동차 번호판을 감싸는 다른 틀을 씌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자동차의 주인이 어느 주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각 주의 기본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 50개 주의 상징, 명소, 역사 이야기, 별명과 구호를 담고 있는 그 자동차 번호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동해에서 서로, 서해에서 동으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리면 이틀이 꼬박 넘게 걸리고 비행기로도 6시간 정도가 걸리는 미국. 곳곳에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큰 강과 산, 산맥, 호수가 그 지역의 명소이자 자랑이 되기도 하죠. 시에라 산맥은 네바다 자동차 번호판의 배경이 됐습니다. 가수 존 덴버가 노래한 로키 마운틴, 콜로라도주 자동차 번호판에 담겨 있고요.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노랑 유황의 간헐천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몬태나주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We were some presidents of America.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을 보셨다면 미국 대륙의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사우스다코타의 자동차입니다. 남동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번호판에는 테네시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남쪽 스모키산을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그랜드 캐년. 번호판 왼쪽에 선인장을 내세운 애리조나가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특산물 홍보판.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동차 번호판도 있습니다. 미국의 남동쪽 반도 플로리다주는 대표 농산물인 주황색의 초록잎을 단 오렌지를 넣습니다. 바로 위 조지아주, 지금이 제철인 분홍빛의 복숭아를 담아 움직이는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 최대 감자 생산지 아이다호주, 아예 글자로 famous potato, 감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고장이라고 아예 자랑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아칸소주, 역시 번호판 중앙에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그려놓았습니다.
간단 명료에서 더 눈길이 가는 자동차 번호판.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미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자동차 번호판으로 그곳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이 있는 뉴욕주는 맨하튼의 마천루와 함께 자연경관을 함께 그려놓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샛노란색 바탕에 검은 숫자와 문자 그리고 그 지형도만 새겨놓아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리게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서부에 길게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역시 아주 단순하게 하얀 바탕에 필기체 글씨로 캘리포니아라고만 써 있으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륙 본토에서 3,7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위의 하와이주. 하와이 인사말이죠. 알로하 스테이트라는 별칭과 함께 하얀 바탕에 일곱 색깔의 무지개로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여유와 전원 생활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미국엔 크고 유명한 도시 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농사가 지역의 산업인 곳도 많고요.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자동차 번호판에 홍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미 대륙의 중앙에 있는 아이오와, 또 오대호를 끼고 있는 위스콘신주가 그렇고요. 서부의 유타주, 최근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지역의 자원도 홍보하고 관광객을 더 불러모으기 위해서 활강하는 스키어의 모습을 자동차 번호판 중앙에 담아놓았습니다.
미국의 역사, 애국심을 담은 자동차 번호판.
세계의 중심,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세계 강국으로 이끌어낸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1787년 미국의 첫 번째 연방주가 된 델라웨어는 First State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럼 링컨이 오래 살았던 일리노이주,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주의 상징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정신이 곧 매사추세츠주의 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남부 엘라바마, 성조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축복을 God bless America를 담았고, 코네티컷주, 미국의 헌법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이라는 자부심을 담았네요. Constitution State라는 문구를 실었고요. 또 어떤 주는 자동차 번호판의 주 지도 모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또 어떤 주는 자동차 주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세한 이름까지도 담는 등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동차의 번호판은?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을 보였던 더 비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워싱턴 DC 거주자들과 똑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독립적인 주가 아니라 연방의회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한 정부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의원이 없고요. 그동안은 주로 승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DC 주민들과 똑같이 대표자 없이는 세금 부과도 없다라는 문구의 자동차 번호판 위에 800002라는 특별 숫자 조합, 그리고 그 중앙에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을 새겨놓았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나포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 선원들이 11일 만에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 8호가 28일 오후 1시 12분경 한국인 선원 2명과 러시아인 선원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 당시 엔진이 고장난 상태였던 선박은 임시 소리 조치를 한 뒤 27일 오후 7시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합동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단속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북한 측 수역에 넘어갔던 어선은 북한의 단속이 걸려 북한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측이 한국 국민이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28일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홍콩 경찰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허했지만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중국 본토 국경과 가까운 위안랑 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시위대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저녁 무렵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사용해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11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연방 하원 의원과 흑인의 대다수인 의원의 지역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인터넷 트위터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흑인 중진 의원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보감독위원장에 대해 커밍스 의원이 남북 국경지대 상태와 관련해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잔인한 난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가 미국에서 가장 상황이 나쁘고 위험하다며 볼티모어는 역겹고 지유와 설치류가 들끓는 난장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인종차별적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구가 있지만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 커밍스 의원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 정의를 위한 승리자이자 볼티모어의 사랑받는 지도자 그리고 깊은 존경을 받는 의회 동료라며 커밍스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민주당 소속의 유색인종인 여성 의원 4명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주장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7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선거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 참가자 천여 명을 각종 위반 사항으로 체포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경찰이 해산에 불응하는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봉을 이용해 진압하는 등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시위 앞서 야권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럽이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는 등 해군 동맹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8일 유럽이 페르시아만에 함대를 파견할 계획에 대해 들었다며 이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면서 유럽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양국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에로우3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다른 적대 국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로우3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공동 개발한 최첨단 요격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